제 2장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평소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주의합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이 중요시하시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상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5절에서 주님이 말한 상은 윗 문장에서 말한 구제의 상과 아랫 문장에서 말한 금식의 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만일 상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구제와 금식의 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상 한 문장을 볼 때 여기서의 상은 왕국 시대에 얻을 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2차적인 것이고 기도로 인해 상을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뿐 아니라 장래의 심판대 앞에서 기억될 것이며 또한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도는 오늘 당신으로 응답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당신으로 의의를 얻게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오늘 당신의 기도가 곧 당신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의의는 임의적인 기도나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는 기도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하는 기도나 부당한 동기가 있는 기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한 면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또 한 면으로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두 종류의 사람의 기도를 보기로 합시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공개된 장소요,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고의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기도는 극히 얕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저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늘 이미 상을 받았고 사람의 칭찬을 얻었으므로 장래 왕국에서 기억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골방은 비유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드러난 장소를 가리키고 골방은 은밀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회당 안에서 골방을 찾을 수 있고 큰 거리 어귀에서 골방을 찾을 수 있으며 인도에서뿐 아니라 차 안에서도 골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골방은 당신의 하나님과 은밀히 교통하는 곳이요 당신을 나타내지 않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는 세상을 밖에 놓고 당신 자신만을 안에 놓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밖에 어떤 소리도 상관하지 않고 조용하고 단순하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은 어떠한 위안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하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밝은 곳에서 무엇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은밀한 중에 계시지만 참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경시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이는 그분이 얼마나 당신의 기도를 주시하시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분은 보실 뿐 아니라 갚으십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이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여,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은밀한 중에서 한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보증하십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필히 갚으십니다. 오늘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응답을 얻게 됩니다. 형제 자매여, 은밀한 중에 하는 당신의 기도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의 보심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실 것을 믿습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언부언은 헬라어에서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이 말할 때에 발하는 단조로이 중복되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에 계속 단조롭게 어떤 말을 중복합니다. 이런 기도는 소리만 있을 뿐 별 뜻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마치 개울물이 돌들을 치며 바라는 단조로이 중복되는 소리와 같습니다. 또한 차 바퀴가 자갈길을 지날 때에 계속 바라는 단조로이 중복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효력이 있고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소용이 없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여,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말에 소리만 많고 의미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집회에서 의미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것에 당신이 아멘하지 않으면 그는 당신의 마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의 기도에 당신이 아멘하면 그는 계속 그 말을 반복합니다. 그는 기도 속에 뜻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속의 부담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한 무더기의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들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요, 자신의 원함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개루물이 돌에 부딪혀서 바라는 소리와 같으며 차 바퀴가 자갈길을 밟을 때에 나는 소리와 같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소리만 있을 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며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가를 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말이 더 많을지라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탐심이요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지만 이기적인 우리의 갈망을 충족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우리는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뢰함과 믿음과 앙망과 마음의 원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기도할 때에 마음의 원함이 말보다 많아야 하고 믿음이 말보다 많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기로 합시다. 종종 사람들은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매우 분명히 말해주는 바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긴 후로 하나님은 많은 때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한 시기 또 한 시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구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원함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함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여기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도는 매우 중하고 크며 매우 깊은 기도입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 이러한 기도가 정확한 기도임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칭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새로운 칭호입니다.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아버지라 칭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구원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에 대한 것임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줍니다.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낳으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므로 자녀의 위치에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한번 외치는 것은 어떠한 달콤함이며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본래 우리 주 예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으나 이제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계시는 매우 큰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런 새 위치를 얻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친밀하고 자유로우며 높이 솟는 것인지. 우리는 주의 영이 갈수록 우리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로 기도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일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세 가지 갈망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우리 자신에 관한 일로서 우리의 간구요,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부분은 우리의 선포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찬미입니다. 이제 한 부분씩 보기랍시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갈망.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갈망입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다고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천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우상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번개를 쳐서 진노를 바라지 않으시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그분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한다면 당신은 괴로움을 느낄 것이고 당신의 갈망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사람들이 다 이 이름을 거룩히 분별하여 망령되게 하지 않는 날이 이르기까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입으로 부르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칭호일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하나의 큰 계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 곧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모든 인식을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주님의 지시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은 우리의 갈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응당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찬미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긍휼과 은혜를 얻기 전에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온전하심에 대한 찬미를 얻게 하고 그런 다음 그분에게서 은혜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일 중요하고도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됩니다. 에스겔 3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게 하지 않은 결과 그들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돌아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갈망을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이 갈망이 갈수록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십자가에 더 깊은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망은 갈망이라고 할 수 없는 다만 공한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여, 우리들은 어떠한 다루심과 다스림이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둘째는 나라가 임하소서입니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이 부분의 상하 문장을 읽어보면 이 나라가 천국을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는 아직 있지 않으므로 천국의 경계가 땅에까지 확장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인 것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것입니다. 역사는 시간적인 문제이고 지리는 지방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지리적인 요소가 역사적인 요소보다 더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지리적인 것이 역사적인 면보다 더합니다. 형제자매여,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계속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가득하다면 당신이 본 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 전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예언만 있을 따름입니다. 주 예수님이 온 이후 먼저는 침례자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였고 후에 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기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올 때 이 땅에 천국의 외형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역사를 제거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은 교회의 갈망만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므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늘의 속박과 통제를 받고 하늘의 출구가 되어 하늘의 권위가 이 땅에 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 교회는 사탄의 모든 궤계를 알아야 하고 마귀의 궤계를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완전히 강림할 때 사탄은 무저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게 이같이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하려 합니다. 교회가 한 면으로는 옛 성도와 같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소서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한면으로는 마귀에게 속히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여기에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통행되었으나 땅에는 아직 완전히 통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분의 뜻이 통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원칙을 조금 더 보기로 합니다. 성경 전체에 진리의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도의 원칙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성경 안에 기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극히 기묘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으로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곧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분 혼자 그냥 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이를 위해 기도한 후에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분은 사람이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역사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지만 반드시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해야 하지만 반드시 120명의 열흘간의 기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기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 비로소 그분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아합 왕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분명히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야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야 그분의 뜻을 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첫째로 하나님에게 뜻이 있는 것을, 둘째로 우리가 만지고 기도할 때, 셋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사상은 기도를 사람이 하나님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람이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말해내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은 홀로 하시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거룩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룸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하고 항상 그분 자신이 구하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뜻도 움직일 때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 비로소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 왕국 때이지만 이것이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어떠한가에 달렸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만을 따라 무엇을 하기 원치 않으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땅 위에서 기도하여야 비로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자질구레한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모든 자질구레한 뜻들을 포함한 한 가지 매우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주의할 때 이 모든 작은 뜻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뜻을 우리 안에 전달하여 우리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행동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만세로부터 온 이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여, 만일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장래 상을 얻게 됨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강물과 같고 우리의 기도는 수도 파이프와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충분하다면 기도의 응답이 충분히 클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제한받는다면 기도의 응답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1903년부터 1904년까지의 웨일즈에서의 부흥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로버트라는 한 광부로 말미암아 그렇게 큰 부흥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별로 학식이 없었지만 그의 기도는 매우 깊었습니다. 후에 그는 거의 7, 8년간 공식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그를 만나 그에게 몇 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단 한마디로 나는 왕국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자매여, 기도 없이는 왕국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이프가 막히면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나타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지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참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